Adiós.
이번 주는 그래도 좀 시원했죠? 올 여름이 많이 더울 거라고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그랬는데 오히려 특별하게 많이 더웠다 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참으로 밝고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기도드림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날로 세워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시고 날로 세워지는 결단이 이 시간부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세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날마다 새롭도다 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숫자를 다 파악할 수는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서 여러분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왜 나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가 자책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후에 누릴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면서 힘든 중에도 용기와 소망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있냐면 겉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 즉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더 강화해지고 날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 그리고 터득하게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은 서두에서 가장 먼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을 가장 먼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의 삶에도 심히 낙심되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곧바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바울의 낙심이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8,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절망케 하는 이 요인들이 무엇인지 쭉 열거되어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답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박해를 받았답니다. 거꾸러뜨림까지도 당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정도 이 낙심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아마 절망할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담대하게 우리를 향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수 없는 고난과 절망의 상황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낙심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고백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바라기는 현재 사도 바울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의 밑거름이 되고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서 세상을 힘을 주는 성도 세상을 향하여 힘이 되어주는 성도 그리하여서 나를, 내가 옛날에 이렇게 고난을 받았으나 이제는 나의 모습은 이러노라고 증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느 개인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고귀한 사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목소리 따라하세요.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다니던 친구가 이제 한 명의 친구가 초신자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초신자, 우리 막 믿으면 초신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이제 차를 한잔 마시면서 묻습니다. 자네 크리스찬이 되었다지? 이래요. 응, 그렇다네. 나도 이제 크리스찬이 됐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몰랐네. 하, 예전에 진작 믿을 걸. 이렇게 좋아서 내가 요즘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라네. 이러자 예수님에 관해서 좀 알겠구나 싶은 이 오래 믿은 친구가 질문을 합니다. 자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 아나? 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신자 친구가 아니 잘 모르네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는 알지? 그러더래요. 아니 그것도 잘 모르네. 그럼 쉬운 것을 내가 물어볼 테니 이번엔 대답하겠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게? 그러더래요. 아니 나는 그것도 모르네. 그러자 친구가 비웃듯이 씩씩 웃으면서 힐금힐금 쳐다가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 그것도 잘 모르나? 자네 예수 믿는다면서 기본적인 이 정도는 알아둬야지 전혀 아는 게 없구먼.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초신자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말이 맞네. 난 아는 게 너무 없네. 참으로 적네. 그러나 확실하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네가 잘 알겠지만 2년 전만 해도 난 술 주전병이었고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알다시피 우리 가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불행한 가정이었네. 저녁마다 처자식은 내 귀가를 무서워할 정도로 우리 가정은 엉망이었네. 그러나 예수 믿고 지금 2년이 흐른 동안에 나는 술을 끊었네. 열심히 일해서 빚도 다 갚았다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는 저녁마다 내가 귀가하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네. 나를 바꾸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과 능력의 예수님을 나는 확실하게 체험하고 알고 있다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지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확실하게 믿고 알고 있네. 이 말을 다시 한번 거듭하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성경 지식을 자랑하던 이 친구가 부끄러워했다고 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비결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비결이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16절을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말로 쉽게 그냥 표현하자면 절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절망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낙심 이러면요, 이 낙심이라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우리 영혼을 젖먹는 질병과도 같아요. 한때 수많은 사람들의 이 지금 현재 한때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겉모습입니다. 겉사람. 겉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막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자하면 물론 우리 얼굴도 겉모습도 사는 것도 좀 더 나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겉사람이 후폐해 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겉사람이란 눈에 보이는 죽을 영혼 또 놓고 가야 할 모든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반면에 속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겉사람의 이 초점을 맞출 때가 참으로 많지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살짝 살펴보세요. 이것은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과 또 같은 것이에요. 반대로 속사람의 초점을 그 초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오고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당연히 오는 내적 투쟁이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랜 세월을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고 나이가 지극히 들어서 우리가 뭐 겉사람이 후폐하고 또 주름이 이렇게 오면서 우리 모두 다 그렇죠. 이 지식과 지성이 달려갈수록 쌓인다고 우리 배 이렇게 나온 사람 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이죠? 인격이 쌓여졌다 이러잖아요. 배가 뭐 아기 때부터 이렇게 나왔습니까? 먹다 보니까 기름이 차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좋은 말로 인격이 참 훌륭합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겉사람이 후퇴한다고 해서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누구나 자동적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겉사람과 속사람은 문제를 보는 시야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초점이 여러분 겉사람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속사람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겉사람은 이렇습니다. 아니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나? 오늘 하루는 교회를 딱 빼먹고 일을 해야지. 죽어라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지금 오늘날에 한 푼이라도 그 시간에 벌어야지. 이게 우리 겉사람의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알기 때문에 아니다 내가 지금 좀 힘들더라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내가 예배를 가장 먼저 가서 올려드려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야. 내가 힘들어도 먼저 예배 드려야지. 이게 지금 우리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쪽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 계신가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Hidden man of the heart Hidden man of the heart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속사람 여러분의 마음에 감춰지진 이 숨은 사람 그 속사람을 아름답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새롭게 단장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소리가 이 말씀의 소리가 여러분의 영의 귀에 들려져서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 모두가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데 거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하는 환난이 결국 얻게 될 영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나를 항상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아무리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라고 지금 담대하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칠그릇에 가졌으니 칠그릇 속에 담긴 보물이라는 이 말 속에 열쇠가 여러분 있습니다. 나는 칠그릇처럼 여러분은 칠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날마다 깨지고 부셔질 수 있지만 내 속에 엄청난 권능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성령께서 운행하심을 아셔야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이 담대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뜸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가지고 나아가는 담대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코 육적인 내 자신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자신이 이겨낼 수 있는 이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무서워도 말라, 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외우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한 말씀이 왜 주셨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각 한 분 한 분을 고아와 같이 내어 버려두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속사람의 터가 굳건하게 되면요, 여러분 분명하게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겉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사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큰 문제는 겉사람 속에 숨어있는 내 속사람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 보이는 것을 전부로 삼고 산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겉사람에게 질질질질 끌려갑니다. 지고 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나의 속을 보시고 나의 겉모습이 늙어서 주름이 주글주글하고 내가 설령 못 살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행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속마음, 하나님이 향한 그 마음, 진실된 마음, 이 행위로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알기에 베드로전서에서 바울은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들려주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겉사람 속에 머물러 있는 삶이었다면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은 여러분 같지 않아요. 어제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또 내일내로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또한 오늘과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일이 어떻게 오늘과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나에게 올 것이다, 좋은 일이 생겨난다, 매일 창조가 우리 속사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의 속사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옛날 나의 과거의 못난 모습, 또한 잘난 것도 툭툭 털어버리게 돼요. 툭툭 털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18절을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여러분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속사람을 기대하고 계셔야 해요.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면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도현 시인이 열심히 산다는 것이란 시를 제가 읽었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여러 차례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분이 실제로 목격한 이 상황을 가지고 이 시를 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됐습니다. 오수까지 다 왔으니 운전사도 할머니도 나도 다 왔으니 모두 열심히 살았으니, 이게 쉽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걸 해주려니까 혼자서 이제 소설을 한번 써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추측해 볼 때에 지금 한 버스 요금을 30원 정도를 더 내야 돼, 할머니가. 그래서 운전사하고 지금 할머니하고 실갱이가 난 거예요. 이게 이 실랑이 속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전수는 지금 30원을 내야 합니다. 할머니 내셔야 해요. 그런데 귀엽고 할머니가 이 30원을 지금 내지 않고 목적지에서 내려버립니다. 그런 할머니를 향해서 이 버스 운전수는 잘 먹고 살라, 잘 살아라 이 할망구야 이러면서 크게 소리를 치고는 창문을 열고 침을 탁탁.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았잖아요. 어렸을 때에 탁탁 뱉으니까 그 내린 할머니가, 버스에서 내린 할머니가, 네가 걱정이 아니야 이놈아, 네나 잘 먹고 잘 살아 이놈아 이러면서 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아둥바둥 목매어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 짧은 시 속에서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30원도 아끼면 서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젊게 사는 것 또 늙게 사는 것의 차이는 자기를 얼마나 던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의 순간에서도 슬픔의 순간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데에 모든 것을 다 주목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여러분 그 보여주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부활 생명을 이끌어냈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맞춰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증거를 삼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 자신의 인생에 담아두실 하늘의 부활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과 삶 사이의 이 거리를 좁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좁혀주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속사람이 새로워질 다른 방법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내 육의 사람, 내 겉사람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 속사람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자신을 향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날마다 싸우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쉽게 얻는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과 가정, 교회가 되는 것이 종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당하는 이 환난이 결국 얻게 될 영광임을 여러분 힘있게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환난이 있다지라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강한 팔로 우리 한맘 성도 모두,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셔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겉사람을 이기고 속사람이 세워지고 강건해져서 변화가 일어나는 삶, 체험하는 삶, 승리의 삶을 누리며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황폐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장중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